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계기를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영원 무궁토록 오래 살 것 같은데 많이 살아봐야 70년에서 90년입니다. 이 짧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노력을 하고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냐? 결국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주인, 우리 창조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서 만나야 될 그런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게 돼요. 그렇게 만나는 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신분을 가진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성경에 따르면 다른 한 부류는 마귀의 아들, 딸로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앞으로 살고 살게 될 이런 모든 사람들, 둘 중 안에 하나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니면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신분을 바뀌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신분, 마귀의 아들, 딸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신분, 이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요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두가, 수태가 되면서부터 우리 모두가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된 성경,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 성경처럼, 거기 있는 것처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없는 성경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아닙니다. 그분의 피가 있는 성경이 영어 킹제임 성경, 마틴 루터가 사용했던 성경, 올바른 성경이고, 그분의 피가 삭제된 성경이 로마 카톨릭 성경, 예, 사탄이 변개한 그런 성경이에요.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모에게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대부분 부모의 신분을 이어받고 태어나요. 또 동시에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유전자는 그건 뭘 얘기하냐?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가서 베드로후서 1장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의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의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우리가 죽으면 다 썩습니다. 그렇죠? 이 썩을 것을 피하여 썩는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 가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divine nature. 우리가 지금 human nature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divine nature를 갖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행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로열 패밀리, 왕가의 제사장 자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지금 어떤 상태에 우리가 지금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좀 제목이 좀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교회는 돈 벌려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 망하고 있다. 그저 교회 오면 복 받으려고 만수무강 이거 하려고 교회를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고 온 교회가 망하고 지금 나라가 망할 그런 지경에 빠져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가서 한번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이득이 되고 만수무강이 되고 무언가 복을 추구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신분의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 이 신분의 변화가 생긴 이후에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와요. 방문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듣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분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오면 소용없어요. 말씀만 들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내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2000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와 같은 보혈이라고 하는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와 같은 그 신분의 변화를 받고 신분에 걸맞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이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남아야 그래야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오는 목적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이와 같은 목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는 이렇게 많은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전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전 인생이 요약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가면 얼마나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았는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 수제자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의 요약이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AD 65년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이와 같은 사람. 그 네로가 통치하던 바로 그 시대에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면 3500년 전으로 나를 그 시대로 이렇게 옮겨놓고 지금 여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줄 때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 네로의 그 압제 밑에서 고생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 사이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좀 더 리얼하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제 들어올 거예요. 나이가 적어도 한 60 정도가 된 노년의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지방 그 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베드로 전서 후서의 수신자를 가리켜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그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1절 가서 보니까 나그네, 나그네는 영어로 stranger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strange라는 단어 배우잖아요. 이상하다, 낯설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에 사는데 세상이 낯선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낯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익숙한 데가 아니라 낯선 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야 된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나그네, 스트레인저뿐만 아니라 순례자, 필그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가서 제가 필그림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필그림이 무슨 뜻이냐, 정처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이 필그림이에요. 정처 없이,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텐트 치고 살다가 또 옆에 또 기회가 되면 옆에 가서도 텐트 치고 살다가 이렇게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여기 나와 있는 순례자, 필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베드로는 자기를 포함해서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2000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뭐 시장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좋아하는 직업 다 갖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 그런 게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특별히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근면하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 체제를 만들고 재산과 소유를 늘리는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어떤 국가예요? 예수님 믿는 국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된 거를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못 사는 국가가 어디냐? 이슬람. 그렇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불교, 천주교 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국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살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유물론을 주장하는 그런 국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잘 사는 국가들 가서 살펴보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다 잘 살게 돼요. 그런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 믿고 신분의 변화가 생기니까 신분에 걸맞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나라와 그 국민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7절에도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며 무슨 직업을 가지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와 같이 신분의 변화가 생겨서 신분에 걸맞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부를 누릴 기회나 자유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전체주의 독재, 황제가 신이 돼갖고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와 같이 악한 극도로 탄압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예를 들어 아테네고 뭐 어디 가면 그냥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전체가 다 우상. 도시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혹시 하나의 신이라도 내가 경배하다가 빼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삶이 어려울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생겨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면 말 그대로 직업의 모든 기회를 다 빼앗기고 그렇죠? 이전 같으면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했는데 그게 우상 섬기고 하는 일이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전엔 주인도 속여서 뭐 이렇게 해서 돈도 이렇게 많이 벌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득이 줄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손가락질하고 이렇죠. 이렇게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왜 그러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엄청나게 어렵고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고 정말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생겨서 어려운데 정말로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후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기록한 겁니다. 그럼 그 신분의 핵심이 뭐냐? 지금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기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가서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정말로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모습에 우리를 바라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선정된 세대, 영어로 가서 보면 초준 제너레이션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제너레이트 한다는 건 무엇을 낳는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선정을 해갖고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선정된 세대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정하시고 우리를 낳으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세대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낳으면 이게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다시 말씀드려,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형의 형제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거기 말씀 가서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을 영접한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파워,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초준 제너레이션, 선정된 세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죄를 짓고 이렇게 살지만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렇죠? 우리는 양자가 된 아들들이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우리 요새 집안 좋은 사람들 보면 다 뭐라 그래요? 로얄 패밀리다 그러잖아요. 이재용 뭐 이런 집안에 태어나면 그 로얄 패밀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가정에 태어나면 그게 로얄 패밀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로얄 패밀리예요. 이번에 서거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후손은 다 뭐예요? 로얄 패밀리잖아요. 로얄 젤리 아시잖아요. 로얄. 예, 네. R-O-Y-A-L. 예, 왕가에 속했다, 왕에게 속했다. 예, 이거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로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왕가의 제사장이 바로 그 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왕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왕가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실에 속한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로얄 패밀리예요. 뭐 돈이 좀 없고 지식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로얄 패밀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 왕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로얄 패밀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패밀리 중에도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평민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평민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그래서 중보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 그 제사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단 한 번 이 휘장을 열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볼까봐 향을 진하게 피우고 그러고서는 이 모든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한 차례 그리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시대가 바뀌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 무궁토록 단 한 번 희생 예물이 되어주셔서 구약의 이런 모든 예표들을 다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이런 규례들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하게 나갈지니라. 제사장 통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통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로얄 패밀리로 그냥 하나님의 왕좌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왜 그래요? 신분의 변화가 생겨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세 번째 가서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특별한 용도로 사람에게 이렇게 아니면 사물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 때는 특별한 용도로 분리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할 때 그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창조자고 그래서 창조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홀리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한 민족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분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그와 같은 민족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17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뭐가 됐어요? 신분의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18절 19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저 불쌍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특별 소유 백성이다. 영어로 가서 보면 peculiar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peculiar하다고 하는 얘기는 독특하다는 거예요. 귀중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귀중히 여기는 게 있잖아요. 뭔가 보면 참 귀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거로 만들고 싶다. 그렇죠? 네, 내 소유로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교육도 다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 거 이 아이들 잘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왜 그래요? 소중하고 너무나 독특하고 그렇죠?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내게 귀중해서 너희를 내가 특별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 특별 소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려움 당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 너희는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 소유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거를 잊지 말고 살라고 그 당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의 충고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 소유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재난이 오고 힘들어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선정된 세대, 그렇죠?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다. 이걸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가에 속한 로열 패밀리가 되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정된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라이브리한 호프에 다다르게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얄 패밀리로 하늘에 있는 썩지 않는 상속 유업을 우리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1장 1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13절 그러므로 너희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때,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며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고서 14절에 16절에 신분이 바뀌었으니 옛날에 거지로 살다가 지금 왕자가 됐으니 거지 생활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산,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죄 많이 지고 살던 이런 때 그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온갖 종류의 행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면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로얄 패밀리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17절에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외모밖에 못 봐요. 멋있구나, 옷 잘 입었구나, 이것은 못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될 때가 우리 앞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면 아론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이상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죽이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구원 받았지만 못된 짓을 하고 성령님을 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어떻게 죽이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고, 그거 예전에 하던 일들이잖아요. 무지하던 때, 알지 못하던 때, 마귀 쫓던 때 하던 그런 일들 다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의 순전한 젖,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 이 말씀의 순전한 젖, 영어로 sincere milk, 예, sincere milk를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젖을 많이 먹어야 어떻게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지 행실을 버리고 왕자의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맛보셨어요? 예수님이 은혜로운 분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좌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릴 때까지, 그렇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왜 모이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목사가 뭐 독재하고 주장하고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지키고 따라서 행하는 건 여러분 모두가 하는 거예요. 저는 있는 그대로 가르쳐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원해서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 신분에 걸맞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냐, 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앞부분만 읽고 좋아하면 안 돼요. 뒷구절이 있어요. 2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백성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목적은 이런 뜻이에요. So then may, 영어로 So then may,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신분을 이렇게 바꿔준 목적은 뭐냐, 그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그런 목적,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전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가서 보시면 show forth로 되어 있어요. show 보인다는 뜻이에요. forth는 앞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달하고 전하고 밖으로 드러내고 전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도구가 돼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예수님 안에서 하는 그런 선한 행위를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될 때 찬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바뀐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도행전 2장 맨 끝절 47절에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호감, 아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성품, 투명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선한 행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분이 변화가 됐으면 어떻게 되냐?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직장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평생 고생하고 엄마 아버지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실함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아직 신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거다. 여러분, 이제 AI 시대가 돼서 직업 구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우리 교회 나오는 이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다니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영어 단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외워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먹지도 말아야 된다. 이게 프로테스탄트 직장 윤리고 근무 태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만 빼고는 매일 학교에 갔어요. 매일 추석에도 가고 설날에도 가고. 이래서 제 옆방에 있는 교수와 함께 제가 있는 건물이 이북호관인데 이북호관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어제도 갔어요. 어제도 5시까지. 갔더니 그 옆에 있는 교수가 새로 신임 교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나하고 같이 수호신이 돼야 되겠구나. 제가 그러고 왔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가정과 자기 직업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과 직업에 충실한 그런 사람. 왜 그래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두 번째,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예수님,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비상식적인 일을 하시는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생기면 신분의 변화가 아직 안 생겼다고 보는 게 좋아요. 오순절 은사운동 한다고 해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철학이로 한다고 해서 밤새 쫓아다니고 산기도 다닌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생활 다 소홀히 하고 하는 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입니다. 안 해요.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좋다고 방방 떠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감정을 지배해서 내 감정이 성경 말씀에 맞는가 그런가를 판단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밤새 중얼중얼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 거 한번 가서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우상들에게나 하는 그런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방언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쏠라쏠라 대고 그리고 주여 삼창한다고 그러고 하고 여러분 락을 막 틀어놓고 거기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와 보면 저 사람들 미쳤나 보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신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사운동이다 뭐다 해서 뒤로 자빠지고 하는 이런 일들 하는데 쫓아다니면 아직 신분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싫다는 사람들의 다수의 말이 뭐예요? 교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 다니는 그 자매 뭐 강제추행을 했는데 검사가 이제 구형을 했다는 게 징역 8개월, 성교육 이수 받고 취업 제한 3년, 이걸 지금 검사가 이제 구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자기 교회 다니는 자매를 성추행을 해갖고 이런 거 구형받고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이게 교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음행이 있고 간음이 있기 때문에 간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고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생겼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생겼으면 언행이 로얄 패밀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처럼.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한번 영상 한 2, 30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에서 장례식 때 영연방 사무국장이 나와갖고 그게 이 왕가의 장례식인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그림이나 이 영상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Came death. By man came also the resurrection.
자, 여기까지만 보죠. 보니까 좀 어때요, 여러분? 고상하죠? 고상하죠? 고상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아하고, 어떻게 왕가의 공주와 왕자가 됐으니까 기품이 있어야 된다. 그에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얄 패밀리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옆에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받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이거 자매님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구절에 너무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둔 그런 사람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옷을 바르게 입고 다니고 말을 바르게 해야 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얌전하고 딱 교회 밖에 나가면은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면 그건 위선자예요.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위선자예요. 교회에서 행실과 밖에 행실이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 입는 옷과 밖에서 입는 옷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얌전 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의가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인사를 잘해야 된다. 교회 일단 다니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 남을 잘 대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일단 오면 남자든 여자든 옷을 좀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교회 규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규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헌금통에 어떤 분이 제안을 해서 목사님에게 드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세 번째 페이지에 목사님, 우리 교회 복장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잠자다가 슈퍼마켓에 가는 듯한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저 사람이 진정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의 복장인가 하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회의 단정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고급 옷 입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단정하게 와야 되고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도 단정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자매님들은 남성을 유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옷, 장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쫄바지 입고 꽉 끼는 청바지 입고 엉덩이 걸친 철바지 입고 핫팬티, 미니스커트 찢어진 옷, 등산화, 예배 시간에 운동모자 쓰고 이런 거 하는 거 안 돼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기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내가 경홀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홀히 그저 뭐 세상에 뭐 거짓처럼 이렇게 대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경홀히 대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공과대학에서 공학만 한 40년 이렇게 한 사람이 있겠는데 고쳐 쓰는 걸 다 좋아해요. 그래서 뭐 조금 성형도 좀 하고 뭐 네일도 좀 하고 뭐 파마하고 염색도 좀 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거 그거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하게. 여기다 뭘 갖다 잔뜩 붙이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 네.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 그래도 뭐 고친 거 이런 이야기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이런 게 좋은 건데 적당하게 해야 된다. 적당하게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을 단장하지 마.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세수하고 와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의 포인트가 뭐냐? 외적인 단장이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냐? 마음속에 그와 같은 갈망,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이렇게 표출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언행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와서 얌전 빼고 밖에 나가서 위선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신분의 변화를 받았으면 반드시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현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이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속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죽기 전에 우리 온 국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에 얽매이지 말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잃으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던 그런 로마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나 투표하는 시대예요. 투표하는 시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분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 찍으면 되겠어요?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찍으면 되겠어요? 그당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낙태 찬성하는 사람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좋다고 하는 사람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당 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1대1로 회개 보고해야 될 악한 죄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져다 다시 버리고 속박의 멍에를 메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좌익 목사, 좌익들이 모여있는 이와 같은 소위 교회라고 하는 데서 탈출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분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국회 이 새끼들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신분이 그것밖에 안 돼야 새끼 대접을 받을 만한 신분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진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새끼들 그러잖아 여러분. 왜 그래요? 신분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말을 한마디 못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 뭐라 그래요? 난 좌익은 아니지만 교회 와서는 정치 발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국가에 좋은 정치 이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김정은이 살고 있는 저 땅을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이슬람 국가냐 뭐냐? 정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가 제대로 서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이 정치가 제대로 서야 저와 여러분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정치 발언하지 말라 그러고 나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바로 좌익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좌익 목사고 해서 이런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짓지 못하는 개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그의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정치인들, 목사들, 제사장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기 때문에 지질 수 없도다. 목사가 말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말 못하는 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오래 진행이 되니까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된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좌익 선동하고 한 이런 목사,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당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낙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화론 뭐 이런 거 하는 거 가서 투표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거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 행위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 은혜에 의해서,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믿음으로 은혜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패밀리. 맞습니까, 여러분? 로얄 패밀리예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 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가에 속한 제사장 자손이 되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람들의 왕따 당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돼? 로얄 패밀리답게, 고상하게, 우아하게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 같이, 이 킹제임스 성경에 같이, 이 바이블 빌리버로서 지켜야 될 이와 같은 언행에 같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